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커티스 스케퍼로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령관은 9일 북한이 계속되는 미사일 실험을 통해 미사일 능력을 발전시켜왔다며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스케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케퍼로티 사령관은 김정은과 그 체제는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한 실험과 작업을 계속해왔다며 매번 발사를 통해 그들은 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고 문제점을 개선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스케퍼로티 사령관은 나토군 사령관으로 부임하기 전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밥코코 상원 외교위원장은 8일 성명을 내고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은 북한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미한 동맹의 능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이날 성명에서 북한 정권의 호전성은 한국과 태평양 지역 전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사드는 김정은의 불법 무기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두 나라 미사일 방어 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손베리 위원장은 북한 정권이 미국이나 한국 또 동맹국들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로 협박하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경찰의 흑인 총격 사건들과 흑인의 경찰 저격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난주는 고통스러운 한 주였다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9일 미국은 일각의 주장처럼 분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경찰을 습격한 총격범은 미치광이라며 그가 흑인을 대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일정보다 하루 앞당긴 10일 미국에 돌아오고 며칠 내로 경찰 저격 사건이 발생한 댈러스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평화협정을 맺고 연정을 구성한 남수단에서 또다시 총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 주바 곳곳에서 10일 총성이 들렸다고 목격자들이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9일 성명을 내고 남수단의 대통령 세력과 부통령 세력 간 전투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7일 주바 외곽의 한 검문소에서 대통령 지지 군인들과 부통령 지지 군인들 간 총격전이 벌어져 5명이 사망했습니다. 남수단 대통령과 부통령은 정치적 경쟁 관계입니다. 지난 2013년 7월 리크 마차르 부통령이 전격 해임되면서 같은 해 12월 내전이 시작됐고 이후 2년간 이어진 내전으로 수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올해 4월 내전을 끝내고 마차르가 부통령직에 복귀한 직후 이번에 최초로 두 세력 간 무력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가 10일 시작됐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자민당, 공명당 등 연립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부 유권자들은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과 안보 관련법 강행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연립여당과 오사카 유신회,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이 참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 2차 대전 패전 이후 유지해온 평화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투표가 실시돼야 하며 많은 일본인들은 여전히 평화 헌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월요일인 11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드디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탄압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오늘은 이들 두 뉴스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윤국한, 이현철 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소식부터 살펴봅니다. 먼저 한국 정부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네, 류재승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의 말을 들어보셨는데요. 자, 먼저 이 사드가 어떤 무기 체계인지 다시 한번 윤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 사드 말씀하신 대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그것이 이제 상승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하강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드 그 요격 미사일은 종말 단계, 그러니까 하강하는 단계에서 그 미사일을, 적의 미사일을,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서 맞춰서 분쇄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네.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그것을 사전에 탐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제 요격 미사일 발사를 준비시키도록 하는 레이더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실제로 그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발사대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격 미사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사드 한 개의 포대는 발사대가 6대가 있고요. 네. 그 한 개의 발사대는 8발의 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개 그 포대를 구성하는데요. 이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네. 미화로 한 개 포대가 13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고요. 그 요격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는데 그 개별 그 발사 미사일당 950만 달러, 1천만 달러 가까이 하는
엄청나네요.
엄청난 비용입니다. 네. 그래서 사드 미사일은 종말 단계, 최종 단계에서 하강하는 적의 미사일을 그 고도로 치자면 40km에서 150km 수준에서 그 요격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 사드 미사일의 사거리가 200km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단계에서 그 요격을 하는데 이것이 사드 배치가 주한미군이나 이런 데서 필요한 이유는 현재 그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40km 이하의 적어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높은 단계에서 40km 이상 그리고 150km까지의 고도에서 떨어지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사드 도입이 이번에 발표된 것입니다.
네. 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이 문제가 처음에는 얘기가 나올 때 뭐 그런 일 없다, 뭐 논의 안 하고 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배치까지 왔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 진행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이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사드를 주한 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배경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북한이 올해 초에 그 4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또 장거리 미사일, 또 무수단 미사일 이런 미사일들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면서 이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높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결국 이런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런 것이 이제 미국과 한국의 설명입니다.
네.
미국과 한국의 당국자들이 그 이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하면서 한 얘기를 보면요. 먼저 한미 양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또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적인 조치로 이런 그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 쪽에서는 최근 그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를 포함해서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또 불필요한 추측과 논쟁을 최소화하도록 조기에 배치할 결정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미국 측과 그 협의를 촉진해서 배치 결정에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미국 측에서는 사드가 북한에 대응한 한미동맹 방위에 매우 중요한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사드가 다층적 미사일 방어에 대한 다른 도구를 제공하고 또 기존의 미사일 방어 능력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울러 두 나라는 사드 배치로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그 기존의 미사일 방어 능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 이런 점도 같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그 금방 이렇게 결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안 됐는데 또 그렇게들 발언을 했고요. 좀 갑작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해서 또 바로 하루 이틀 사이에 딱 배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실제로 배치하는 시기나 장소 등 구체적인 사안들은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이제 그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주한 미군의 그 사드를 실전 배치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남은 것들은 이제 실무적인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어디다가 그 사드를 말하자면 배치하느냐 부지 선정 문제가 있고요. 또 실전에서 운용될 수 있는 시기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느냐 이것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올해 초에 그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에 미국과 한국 군당국은 공동실무단을 가동을 했습니다. 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전반적인 말하자면 관심사들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이 공동실무단이 조만간에 운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부지 배치 부지에 대한 그 입장도 나올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한국 정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부지 배치에 대해서 그 선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사드 체계를 실전 운영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늦어도 내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남은 것이 아닙니다. 1년 반 안에 실전 배치하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오히려 더 빨리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이 남북관계 또 한반도 군사력 균형에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네, 북한이 이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 가뜩이나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가 더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북한의 행보를 예측을 해보면 일단 미국과 한국을 매우 강력하게 그 비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한미일 동맹에 맞서는 그런 그 북한, 러시아, 중국 이런 그 관계를 맺지 않을까 이렇게 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사드 배치가 한반도 군사력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북한은 그동안 그 네 차례 핵실험 또 여러 차례 그 단거리, 중거리 또 장거리 이런 미사일들을 발사하고 개발하면서 그 비대칭 전력면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한국 정부는 그 이런 그 비대칭 전력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2월에 사드 배치 공식 협의를 시작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지난 3월에는 한미 간의 그 공동 실무단을 구성해서 첫 회의를 시작을 해서 사드 배치 결정 여부 또 그 배치 후보 지역 이런 것들을 검토해 왔습니다. 앞으로 그 사드가 한국에 배치가 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그 방어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드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될 때 북한에서 그때마다 또 좀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 그동안의 그 반응이 어땠는지 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사실 저희가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아직 북한은 그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 아무런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것이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그동안 간간히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요.
네.
한마디로 선전포고가 될 것이다.
네.
주한미군의 사드를 네. 배치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위협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 일종의 수사에 불과하긴 한데요. 앞으로 실제로 이제 결정이 난 상태에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또 물리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없는가. 이현철 기자가 지금 말한 대로 그 여러 가지 추가적인 도발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것이 남북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고 이 중국과 러시아도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군사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국과 미국 정부의 그 결정이 있은 바로 그날 러시아에서는 고위 그 의회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갖고 얘기를 한 것이 러시아 동부지방에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고
네.
또 미사일 그 관련한 부대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또 중국도 익히 말하자면 그 한반도의 주한미군 사드가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그동안에 공언해 왔듯이
네네.
말하자면 미사일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분명히 보일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하자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사드 배치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추가 군사력 증강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한반도의 말하자면 군사력 강화 주변에서의 그리고 균형이 상당히 크게 흔들리는 지금과는 달리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한국 내에서도 다 이 결정을 환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네,
내에서도
맞습니다.
반대가 있는데요. 그 찬반 주장이 엇갈리는 중에 이 반대쪽의 논리가 어떤 건지 좀 살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2014년에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가 논의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반대쪽 논리들 계속 나왔는데요. 이들의 주장을 보면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아직 그 사드 체제의 그 효용성, 효율성 이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가 개발된 지 20몇 년이 지났지만 미국만 3개 포대 정도만 보유하고 있는 것은 효율성에 의문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조차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에 이렇게 그 배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반대 주장을 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사드를 필요로 할 만큼 과연 그렇게 기술이 향상이 됐느냐 이런 점도 검증이 되지 않았고 특히 남북같이 이렇게 그 좁은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이런 지역에서 사드가 과연 효력을 발휘하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북한을 자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한반도 정세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진다 이런 우려도 있었고요.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중국이 최대 그 한국의 수출 시장인데
네.
이렇게 사드를 반대하는 중국을 자극할 경우에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보면 그 사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네.
아직 그 효용성이나 이런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그런 사드에 이렇게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낭비다 이런 그 지적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예, 근데 이현철 기자가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아주 이런 그 반대 논리들을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이 사드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사드가 한반도 안보 상황에 필요치 않다라는 주장을 네.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네. 북한이 공격을 한다면은 주로 장사정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한반도에 대한 공격을 해올 것인데
네.
이것이 대부분 고도가 20km 미만으로 날아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드는 40km 이상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듯이
네. 네.
40km에서 150km 구간에 말하자면 고도에서 요격을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부분의 북한의 공격 장사정포나 미사일은 20km 미만인데
네.
특별히 그 쓸 데가 있겠느냐라는 네. 그런 주장을 펴는 거고요.
네.
아주 근본적으로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좋지 않다. 왜냐하면 네.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야 북한의 핵 어쨌든 포기를
예.
말하자면 압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중국이 지금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물론 경제적인 그 영향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이것이 참 해결의 부정적인 사안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바로 그 사드의 목표 이것에 대해서 그 우려를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입장 다시 한번 좀 살펴보죠. 지금 저희가 이 방송 녹음하고 있는 때까지 나와 있는 그 두 나라의 그 반대 이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이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드가 그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려면은 장사정포 등 그 단거리 포를 주로 사용할 것이다. 아까 그 윤국환 기자도 네.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렇다면은 그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중국 측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그럼, 겨냥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은 곧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네.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네, 네.
이렇게 그 중국이 주장하는 이유를 보면은 그 사드의 고성 시스템의 필수인 그 고성능 레이더 때문입니다. 그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약 2,000km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정도의 탐지 거리면 평양은 물론이고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또 칭다오 또 중국 동북 삼성 이런 지역까지 그대로 그 레이더를 통해서 움직임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요. 예를 들면은 그 중국이 그 동북부 지역에 배치한 전략적 미사일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위력이 크게 절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이냐면은 그 동펑 31 이런 미사일인데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미사일을 동북지방이나 화북지역에 배치하는 게 적절한데 사드가 배치되면 움직임이 그대로 노출이 되면서
네.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요. 러시아도 그 미사일 방어 체제 이런 것들이 그 미국만큼 발전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그 러시아 영토까지를 사정거리로 하는 그런 그 레이더를 통해서 러시아 움직임을 보게 된다면
네.
굉장히 곤란하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들이 그 중국과 러시아 그 성명을 통해서 그 나왔습니다. 중국 외교부 성명을 보면 중국을 포함한 관계 국가들의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발표했다면서 그러면서 그 중국은 이에 대해서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러시아 외무부도 심각한 우려 또 반대를 표명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아까 그 유재승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의 발표를 직접 육성으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은 이 방어적 조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이나 미국 정부 당국이 그동안 기울여온 노력은 군사적으로 이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와는 별개로 외교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네. 이 부분에도 또 굉장히 집중돼 있었는데요. 방어적인 그런 장치라는 것이고 또 한국에서 이 북한을 말하자면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지 중국과는 무관하다라는 점을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려하는 것은 그 레이더 장치, 레이더가 말하자면 탐지 거리가 너무 길어서 네. 2000km까지도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이 중국 내 여러 가지 미사일 시설이나 군사 시설에 말하자면 사전 탐지 역할을 하게 네. 되고 무력화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미 두 나라 당국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드에 딸리는 레이더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조기 경보용이고요. 네. 또 하나는 사격 통제용입니다. 조기 경보용은 말씀 그대로 2000km까지 그 탐지 거리가 도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우려는 바로 이 조기 경보용 레이더를 지적한 것인데요.
네.
이번에 사드 배치를 발표하면서 한미 두 나라 당국은 사격 통제용 이것은 말하자면 거리가 그렇게 길게 미치질 않습니다.
네.
500km 정도로 탐지 거리를 정하고 있고 바로 그런 맥락에서 방어용이다. 그리고 또 중국하고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나올 텐데 일단 뭐 나오면 그때그때 저희가 또 뉴스 등을 통해서 알려드리기로 하고 뉴스 포커스 사드 문제에 대한 얘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고 있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또 하나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것이었는데요. 자, 국무부 브리핑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죠.
This isn't just symbolic identification of these individuals. It really
네, 미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번 조치는 그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북한 인권 상황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지명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 정부가 그 이런 조치를 내린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 이번 조치의 핵심은 역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과 관련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서 북한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잘 아시다시피 사실 북한의 인권 문제 그리고 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그 인권 유린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유엔의 여러 차례에 걸친 보고서 그리고 각국 기관들 그리고 또 민간 단체들의 보고서를 통해서 이미 주지의 사실 말하자면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개선과 관련해서 사실상 아무런 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이 북한에서 인권 탄압과 관련한 소식들은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런 현실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사실 인권 문제를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조치를 취하는 것과는 별도로 가장 최대한의 압박을 예. 인권 문제 관련해서 가한다. 그리고 국제사회 여러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경종을 울린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짚어볼 수 있는 것은 이번에 그 미국 국무부의 조처는 아,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의 일부로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네네.
이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이런 도발적인 군사적 움직임에 대응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핵 문제와 관련해서 또 다른 압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북한의 도발적인 행태 그리고 또 인권 상황에 대해서 전혀 말하자면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최대한의 압박을 미국 정부가 이번에 취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현철 기자가 이번 조치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미 국무부가 지난 6일이었죠. 의회에다가 그 북한의 인권 유린과 검열 보고서 이런 제목의 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개인 15명 또 기관 8곳을 인권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 제재 대상 기관을 보면은 국방위원회, 현재는 그 국무위원회로 그 바뀌었죠. 이 국방위원회와 조직지도부, 또 국가안전보위부와 그 산하의 교도국, 또 인민보위부와 그 산하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 북한의 핵심적인 권력기관 8곳입니다. 또 이 8곳의 기관들과 관련 있는 개인 15명도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방위원회 이용무, 오국열, 황병서 부위원장과 최부일, 박영식 위원 등 북한의 핵심 지도부가 포함이 됐습니다. 미 재무부도 여기에 그 국무부의 이런 조치에 맞춰서 이미 제재 대상에 올라가 있는 개인 4명과 기관 3곳을 제외하고 김정은 위원장 등 개인 11명과 기관 5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조치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뭐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VOA 방송이 그 미국 국무부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톰 말리노스키 차관보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 말리노스키 차관보 인터뷰 중에 그 차관보가 직접 한 얘기를 제가 좀 소개하면 그것이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 정권 수뇌부 아래에 있는 관리들, 이를테면 강제 노동소 수용소 운영 책임자들, 탈북민들을 체포하는 책임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책임자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고 있고 당신의 이름도 압니다. 언젠가는 당신 또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란 사실을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는 그런 실질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당신들이 하는 짓을 파악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냥 묵과하지 않고 언젠가는 처벌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이런 상황이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인권 침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라면은 처벌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가해자로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지금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정권을 위해서 봉사하는 북한의 당국자들은 유념을 해달라.
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게 말리노스키 차관보의 설명입니다.
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인권 유린의 책임자로 지목된 점이 전에 없던 일인데요. 좀 그 미국에서 이렇게 어떤 나라의 지도자를 이렇게 처벌 대상으로 선포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네, 앞서도 여러 차례 그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 미 재무부에 따르면은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또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 그리고 리비아의 그 독재자였던 무아마르 가다피, 또 미얀마 군정을 이끌었던 독재자 탄슈에 장군, 또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 등이 있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에 그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미국이 최고 지도자를 제재 대상에 올리는 건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이들에 대한서 그 인권 침해 또 대량 살상 무기 사용 또 이런 것들을 그 문제로 삼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2006년에 미국 정부가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을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그가 그 벨라루시의 그 민주주의 과정을 저해하고 또 인권을 남용하고 또 부패 이런 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산 동결 조치를 비롯한 그 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권 문제 하나만 가지고 한 나라 최고 지도자를 제재 대상에 올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 얘기인데요. 미국은 지난 3월에 그 핵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독자적인 제재를 단행하면서 그 국방위원회를 제재 대상으로 삼았지만 그 당시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북한 지도자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을 제재 명단에 최초로 포함시키면서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북한 정권의 책임성을 명확히 했다. 또 북한 최고 지도자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특정 인물이나 기관을 지목해서 이제 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것. 물론 뭐 참 특이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큰 뉴스이기는 한데 과연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이런 문제는 늘 지금 그 질문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제재 대상자들에게 어떤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까?
네.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 크게 세 가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먼저 그 제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그 미국에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미국을 경유해서 다른 나라도 갈 수 없고요.
네.
또 그 제재 대상자 또 제재 대상 기관의 그 미국 내 자금이 동결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인들이 이런 그 제재 대상자들과 거래를 하는 것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한마디로 보면은 그 이런 제재 대상자가 미국과 전혀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파급 효과가 전 세계로 번지게 되는데요. 미국이 세계 제1의 그 정치 또 경제 대국인 만큼 미국과 관계가 없는 나라가 없고 또 이런 나라들의 그 정부나 개인 또 기업들 미국의 조치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괜히 섣불리 그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들과 거래를 했다가 그 불똥이 자신에게 튀는 그런 상황을 꺼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지난 2005년에 그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 사태가 그런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시 미 재무부가 BDA 은행에 대해서 구두 경고만 했을 뿐인데도 많은 나라들이 은행들이 그 BDA 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함으로써 그 은행의 자금을 갖고 있던 북한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북한 인사들이 미국을 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또 이렇게 뭐 거래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닌 이런 상황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래도 효과가 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을 역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물론 그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그 국무부가 이렇게 이번에 그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진일보한 노력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그것이 그럼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조치를 유도해낼 수 있을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상징적인데 그칠 것이고 오히려 북한은 이런 그 미국 국무부의 결정에 반발해서 더더욱 말하자면 이제 도발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고 또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 북한에 대한 이런 결정 때문에 미국 정부의 인권을 개선하는 일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지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북한의 반응이 지금까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북한 강력하게 그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초강경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번 조치가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 압박의 일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정치군사적 대결에서 열세에 몰린 미국이 인권 문제를 걸고 들면서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극악한 추태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특대형 범죄로 규정을 하면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철회를 요구를 했고요.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모든 외교적 접촉 공간과 통로가 즉시 차단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북한의 전시법에 따라 처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북한이 그 초강경 대응 조치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떤 또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미북 관계가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국무부의 이 북한 인권 보고서를 통한 김정은 위원장 제재 대상 지정 그리고 이어서 바로 사실 사드 배치가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어느 한 가지 사안만으로도 사실 북한과 미국 그리고 남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인데 이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북한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요. 당연히 미북 관계에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물론 그동안 아무런 대화가 없었던 상황이 있고 또 어떤 아무런 관계도 별로 맺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질 것은 없지만 적어도 대화 쪽으로 뭔가 방향이 전환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된 그런 국면이 지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의 조치를 이제 크게 환영을 했는데요. 이게 관심거리는 이번에도 이제 중국의 입장입니다.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요?
네, 중국은 그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일관되게 그 인권의 정치화를 반대한다 이런 그 주장을 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미국의 조치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인권 문제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적대시하는 것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를 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에 따르면 중국은 한 나라가 국제법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일방적인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올린 건 처음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 홍 대변인은 그 평등과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서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인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으로서는 그 일관되게 주장해온 비핵화, 평화협정, 병행 추진의 그 주장에 부응해서 북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 이런 그 궤도로 올려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 조치가 상당히 그 상징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제재 대상자들에게 또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그 메시지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지 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제재 대상자들에게는 당신들이 북한 주민들을 그렇게 여러 각도에서 인권을 철저하게 탄압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묵과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북한 주민들에게는 주민들의 말하자면 어려움, 인권과 관련한 어려움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양하게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국과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미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 탄압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린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청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동천정 쪽에서 약꼬치 집을 하고 있는 윤하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이라고 합니다.
서울 한강 남서쪽 강서구 등촌동에서 양꼬치 식당을 하고 있는 오누이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제가 아니에요. 저희 누나.
누나도.
네, 같이 누나 누이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누나 윤희 씨가 이 식당의 사장님이고 남동생 윤하경 씨는 일식집의 주방을 책임지기도 했던 요리사 겸 손님 맞이 전문가입니다.
누님 보시기에 동생 진짜 장사 잘할 거예요.
네, 잘해요. 너무 잘해갖고 따로 잔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손님 싹싹하게.
네.
그럼 저희 손님들 많이 좋아해요. 저는.
인상이 좋으셔서 온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동생이 인상이 좋아갖고 또 와야겠다.
북적이는 저녁 시간을 지나 문 닫는 새벽 2시까지 온우이의 손발 맞춤이 단골 손님들이 점점 늘고 있는 이 가게의 비결입니다.
맞아요. 가족이 그래도 가족이 가족이에요. 암만 남이 어떻다 해도 가족만한 게 없고 또 자기 형제가 또 있고 형제만한 게 없고 부모 없으면 부모 다음에 형제고 그렇지 않아요.
유나 윤희 씨가 한국에 도착하고 막내 하경 씨는 몇 달 뒤에 합류하고 그 후 몇 년 뒤에 형의 가족들까지 서울에 살게 되면서 낯설었던 한국은 이제 가족들이 모여 사는 제2의 고향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특별한 남매 이야기.
지금 우리 지금 3인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휴가 나는 여지껏 휴가도 없이 살았어. 그래갖고 올해는 야 우리 3인제 사람이
지금 딸이 지금 계획하고 있어.
계획하고 있어.
강원도는 어디를 지금?
강원도로 그냥 이 가게 2박 3일 문 닫고 가고.
강원도 무슨 차 끌고 가니까 뭐 파리 가는 데로 가야지 뭐 여기가 돌려보고 저희가 또 형네 차하고 내 차 해가지고 가고 뭐 자그마한 차.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활용 양꼬치 가게 사장님 윤하경 윤희 남매의 서울 이야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죠. 요즘 양꼬치가 대세예요. 요즘 중국에서 중국 음식이잖아 양꼬치라면 요즘 거부감이 없어 해요. 어린 애들도 두세 살짜리 애들도 와도 한 서너 꼬치를 먹고 맛있다고 막 이렇게 먹어. 처음 먹는 사람들도 오면 양고기 엄청 누릴 줄 알았는데 누리지 않고 양고기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후 2시 하경 씨 오누이가 마주 앉아 오늘 손님 테이블에 올릴 양고기를 스텐 막대에 꽂고 있는 시각입니다.
제일 바쁜 시간대가 몇 시쯤?
저희가요? 저희는 대부분 저녁 장사를 해요. 저녁 장사 6시부터 한 10시 사이가 손님들이 제일 피크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 시간대 준비를 시작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한 12시부터 나와가지고 고기 썰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오픈을 지금도 손님이 들어오면 받긴 받는데 이 시간대는 손님이 안 들어오네요.
오누이의 출근 시각은 매일 낮 정오짐. 마주 앉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이어지는 장사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집이 그나마 강서구청 쪽에서 한 4-5집 양꼬치 집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집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 와서 저희 집 앞 두시고 말씀하시는 게 냄새가 잡내가 안 나고 양꼬치는 너무 맛있다고 손님들이 알아봤어요. 어제는 1년이 되오니까 어제는. 네. 그리고 요리 종류도 향신료 같은 걸 빼고 그 향신료를 빼고 요리를 하니까 한국 분들은 향신료를 잘 못 드시지 않아요. 그거 빼고 하니까 다 드세요. 저희 집에 지금 요리 종류는 그래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하나하나씩 오실 때마다 계속 여러 개를 시켜드시고
중국 사람들이 즐기는 양고기에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도록 조리법을 개발했다는 요리사 하경 씨. 거기에 일식 초밥집에서의 요리 솜씨를 살려서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단골 손님이 많아진 비결이랍니다.
요리는 다양하게 많아요. 양꼬치 아니고 요리 종류, 중국 요리 종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식사 종류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뭐 고기를 못 드시면 그 요리 종류도 보내드릴 수 있고 해가지고 모두 잘 드세요.
메뉴가 꽤 많은데?
네, 꽤 많아요.
두 분이서 이 요리를 다
해요. 네, 다 받아요. 네.
요리가 몇 개죠?
요리 종류가 많아요. 저희가 꼬치 종류가 뭐 한 10개도 13개 되고 요리도 뭐 이것저것 해서 뭐 많아요. 제가 또 일식을 좀 했으니까 일식이 있는 뭐 새우장이나 뭐 해물야끼 우동이나 유부초밥 뭐 롤 종류 이런 것도 간단히 애들도 오면 좋아하게끔 해서 해놔서 잘 나가요. 그럭저럭.
이제 가게를 연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매출은 더 올라야 하지만 주위에는 들어서고 있는 고층 건물도 많아서 꾸준히 맛깔나는 음식만 만들어내면 앞으로 더 매출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손익분기점까지는 지금 1년 안 됐고 하니까 그래도 둘이서 하니까 인건을 두 분이서 하니까 뭐 다른 사람은 다 안 쓰고 하니까 저희가 해서는 그래도 최고로 팔았을 때는 한 100만 원 정도씩은 하루에 여기 저희 가게가 이제 뭐 15평짜리 가게고 하니까 100만 원씩 팔면 그나마 그래도 매출은 괜찮은데 요즘은 100만 원까지는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한 2천 정도 거의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 뭐 요즘 워낙 물가도 높고 그러니까 만만치는 않아요. 요즘은 적자 아닌 것만 해도 참 고맙죠.
그리고 입소문이 나고 찾아오는 손님이 더 많아지면 2호점, 3호점 분점도 내서 온우이 양꼬치 식당 사업을 크게 키워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어 좀 내가지고 하나 좀 더 이양하는 거 좀 한국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잘 되고 하면 뭐 1호 좀 2호 좀 이렇게 번점 나가듯이 그래가지고.
누님은 계획이?
저는요? 동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윤학용, 윤희 남매가 한국에 찾아온 것은 지금부터 10년 전인 2007년입니다.
그럼 누나는 오신 지 얼마나 되신가요?
10년
지났어요. 10년?
네.
그러면은 동생들은?
제가 누나보다 제가 1년 좀 늦게 왔나? 같은 해로 왔는데 기수는 좀 떨어져 왔고 조금 늦게 왔어요. 네, 한 6개월 정도 떨어져 왔어요.
고향은 함경북도 회령. 농장에서 흙을 다루며 살았던 순박한 학용 씨 가족은 고난의 행군 시절을 맞으며 두만강을 건너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 지금 나이 때부터 중국을 예, 다녀가지고
나이 때
지금 이제 안 차게 됐어.
이제 지금 안 차게 됐어.
안 차게 됐어 지금 그냥.
예 나이 동생 나이 때부터 다녔죠. 그냥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지금처럼 뭐 사람들이 많이 요즘 사람들은 많이 좀 뭐랄까 생각하는 게 좀 옛날 사람들 같지 않잖아요. 그냥 고지식하게 아 돈 벌어서 가서 내 가족 내 자식 먹여서 살려야겠다 오직 이 생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중국에 왔을 때는 하루에 중국 돈 10원씩 받으며 일했어요.
어려워진 살림살이에 먹고 살기 위해서 동생 학용 씨도 두만강 건너 있는 친척 집으로 부지런히 넘나들었습니다.
얘는 또 진짜 알아요. 먹고 살려니까 거짓말도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1년에 우리 엄마 생일도 우리 아빠 생일도 대여섯 번 갖다 붙이는 거예요.
중국 친척집이어가지고 쌀 좀 달라고.
엄마 생일이니까 그 다시 엄마 생일이
그러니까 1년에 우리 엄마 아빠 생일이 1년에 대여섯 번 되는 거예요. 먹고 살려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뿐이 안 돼서도 죽는 거죠. 도와줘.
몰라서도 주고 알면서도 주고 어쩌면 두만강 건너에 친척집이 없었더라면 학용 씨 가족의 서울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단속 같은 게 좀 덜했어. 그 전에 또 뭐라 할까 우리 아빠가 병이 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그럴 때도 하루길에 건너와서 약을 사가지고 그리고 또 집에 가고까지 했어요.
그때 두만강은 지금처럼 국경 경비가 삼엄하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강 건너 갔다 온다고 하면 질끈 눈 감아주는 경비대도 있었고 느슨했던 감시를 틈타 밤사이 중국 땅을 밟고 오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내가 시집간 데는 무산이었어요. 무산 쪽에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그 군에서도 자체가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집을 제거하고 가야 되잖아요. 간이 있잖아요. 간 할 널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딸딸이 구루마에다 꿇어갖고 갔다가 막 먹고 이랬죠. 그래 나무 한 그루 심는 것처럼 뚝 그러고 사람 묻어버리고 그랬죠. 많이 죽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시절.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중국 사는 친척이라도 있다는 것, 부러움을 살 일이었습니다.
네, 저희 집에서 2시간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진짜 위치 그런 게 그 중국으로 넘어다니는 그 코스가 되게 괜찮았어요. 그 고모 자식이, 고모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누이지 않았는데 자식들이 두만강 옆 쪽에 이렇게 길고 저 한강 저기서 이렇게 내다보이지 그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네, 네, 그렇게 살고 있어가지고 걸어서 2시간이면 저희 집에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넘어오기 참 편했어요. 그 경비대가 뭐 딱 사람을 잡아야 될까 앉아 졸고 있는데 그런 건 다 피해가죠.
다니는 호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네. 뭐 잡히면 뭐 누구 사람 보게 돼 누구 다 뛰는 거고 막 그러는 거죠. 무슨 진짜 뭐 어떤 때는 뭐 살인도 난다만 그래서 그런 데서 그런 살인도 난다.
돈이 없어서 물건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회령 시내보다는 가기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두만강 건너 친척 집이 요술 방망이처럼 고마운 곳이었습니다.
우리 그 백금 쪽에 보면 저희 집 쪽에서 한 2시간 걸어가는 그 친척 집 있잖아요. 그 집이 참 저희 고마웠어요. 예전에 미공급 때도 가면 쌀도 그래, 기름도 그래 막 이렇게 빵강채로 막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순이가 참 고마웠어요. 근데 그 형순이도 그때 당시는 그런 친척 집이 저희도 그렇잖아요. 맨날 친척이 와서 뭐 돈 달라, 쌀 달라, 밥 달라 뭐 이러면 좋겠어요? 그렇지 안 좋지 않아요. 형제지간도 그렇듯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몇 달에 한 번씩 막 진짜 2-3일에 한 번씩 넣죠. 마지막에 다 오지 말라고까지 해요. 그런데 못 사는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탓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한국까지 이렇게 와 잘 됐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그래도 고맙죠.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 그렇게 했다는 게 그 백금 우리 형수들이.
무산으로 시집 갔던 누나 윤희 씨도 친척의 도움을 받아 중국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한의
행군 때 계속 중국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
네, 장사도 하고 그다음에 또 중국에 친척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이제 돈 좀 벌어야겠다 하면 식당에 아는 식당에 넣어줘갖고 식당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결국 중국에서 식당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식당에 와서 일을 했는데
중국 공안의 단속에 걸려 북송이 돼도 얼마 있다가 다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노동단련대에서의 고생은 끔찍했지만 먹고 살자고 하니 두만강을 건너는 것이 유일한 살길이었습니다.
예,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돈 벌어갖고 그냥 고향으로 간다. 그냥 어쨌든 이북이나 어디서나 다 돈이 있으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와서 다음에 얼마라도 벌어갖고 그 다음 다시 돌아간다. 왔다가 99년도부터는 다녔는데 그 이후에는 힘들잖아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두 번이나 또 북송대 갔다 왔어요. 제가
잡혀서 나갔다 왔어요.
그래, 그러다 나갔다 보니까 왔어. 사람이 생각을 거치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국에
하경 씨도 늘 두만강을 건너 다녔습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먹을 것을 얻으려고 강을 건넜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혼자 살기가 어려워 누이를 찾아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11월 달인데 중국을 한번 왔어요. 동항에서 넘어서 누나가 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태국 그때 당시 누나는 한국행을 떠나서 태국에 가서 지금 이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저하고 전화 통화가 된 거예요. 누나 바로 떠나라는 거예요. 브로커 소개해줄 테니까 빨리 가.
동생 하경 씨에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태국을 향해 길을 나서라고 권했고 하경 씨도 누이의 말을 따라 탈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없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둥뜨고 아 나도 이 땅에서 살아봤자 뭐하겠냐 나도 누나 따라 중국이라도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실은 거기를 들어온 거였어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 정착 10년 차인 윤하경, 윤희 남매의 서울 사는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여행과 경제가 보인다가 방송됩니다.